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정도 지난 한 2013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2013년에 할리우드에서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뭐 어벤져스 같이 막 그 슈퍼 히어로들 나오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에 비하면 무슨 뭐 화려한 액션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 그래픽이 막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토리 하나만 가지고서 아주 흥행했던 천만 명을 넘었던 그런 영화로 기록됐는데요. 사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의 이야기인데 훗날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의 주인공이었던 정원섭이라는 이 인물이 이 영화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도 화제가 되게 되죠. 사건은 사실 1972년도에 강원도 춘천에서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던 이 정원섭 씨가 난데없이 역전 그 파출소장의 딸을 성폭행했고 또 그를 죽였다라는 그런 살인 혐의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 씨가 당시 경찰관들이 가진 고문으로 이 자백을 강요하자 예전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결국에는 거짓으로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자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철장 안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범죄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고문관들이 어쩔 수 없이 거짓 이 자백을 이끌어내서 그 긴 세월 동안 그 돌아오지 않을 그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옥살이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조금 더 이해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심정이요, 그 정원섭 씨랑 마음이 유사합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지금 세 명의 친구가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사실 욥하고 아주 친했던 그런 세 사람으로 보이는데 욥기를 보면 이 세 사람이 마치 고문관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자꾸 거짓 자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다 셋 다 같은 주장을 하는데 욥아, 너가 지금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그동안 우리가 너를 볼 때 너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너 참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분명히 우리 몰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온 것이 너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 빨리 그 죄를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이 화를 돌이키신다. 이것이 너가 죄를 지어서 심판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들이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심판과 벌을 받는 거나 하는 지금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인과응보죠. 카르마, 어떤 업보에 대한 개념으로 이 세상을 단순하게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니까 욥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재앙과 벌을 받는 것으로 볼 때 욥은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이 세 친구는 누가 더 열심이다라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셋이 나서서 욥을 아주 강력하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사람도 욥이 뭘 잘못했는지 뭐 딱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가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 봐라, 너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계속해서 욥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나가거든요. 42장까지. 자, 그럼 반대로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사실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뭐 그것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줘도 이 사람만큼만은 나를 믿어주겠지 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나를 향하여서 정죄하면 그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욥을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 사람은요 처음에 일주일은 와서 욥하고 같이 울어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 정도 같이 욥의 그 당한 재앙을 보고 같이 울어줬던 걸로 봐서는 이 세 사람 정말 친했던 친구 같은데 다른 뭐 남도 아니고 스트레인저도 아니고 이 제일 친했던 세 사람이 와서 욥을 이렇게 비난하니까 욥의 마음은 너무나도 막 이 괴로운 거죠. 차라리 이 친구들의 이 질책대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을 만한 것이라면 정말 그들의 권유대로 회개라도 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의 삶을 돌아봐도 욥기 우리가 1장과 2절 보지만 세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세 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그 중에 두 번을 인정하실 정도로 욥이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이 정도의 재앙을 받을 만큼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봐도 경건하게 살려고 정말 평생도록 애쓴 것밖에는 그의 발걸음이 없는데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너 죄를 지어서 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에 정말 이 살에 칼로 매듯이 너무나도 아픈 거죠.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욥, 너가 아마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시고 그러니까 너는 분명 죄인이야. 어서 너의 죄를 우리들 앞에서 실토해 보거라. 지금 이러한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욥기를 늘 이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 막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신데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분한테 얘기할 때 집사님이 요즘에 그렇게 힘든 거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집사님이 그렇게 힘든 거는 말씀을 안 봐서 그래.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뭐 설령 그것이 실령일지라도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줘서 그들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사실 지금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정말 친구들이 상처에 식초 뿌리고 소금 뿌리듯이 너무나도 지금 힘든 거잖아요. 듣다 보니까 욥이요 이제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저 친구라는 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의 처지를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니까 막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세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자인 척하고 나한테 네 죄를 아려보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욥이 볼 때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말할 거면 왜 나한테 왔나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 우리가 지금 13장을 봤습니다만 전장 보면 12장을 보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 왜 나도 모르겠느냐.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지만 너희가 봐도 악인이지만 형통한 사람이 있지 않냐. 부도덕하고 정직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악인들이 너희가 볼 때도 있지 않냐. 그럼 너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면서 그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 나와 같이 지금 막 특별한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가 사실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욥기를 보는 우리들도 인생을 그냥 단편하게 단면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저렇게 지금 화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보니까 저 사람 죄를 지은 것이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카르마, 인과응보, 인과율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작은 지혜와 이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그 원인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우리의 삶에 가지고 가자면 실제적으로 가지고 가자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가 삶에 고난이 있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왜요 하나님? 이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나를 이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왜 내 하루하루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십니까? 했을 때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물어볼 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심판인가 벌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셔서 이 죄를 끊고 돌아오라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나? 그래서 내 몸을 치셨나? 내 가족을 지키셨나, 내 경제적인 얼마 주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그것이 선한 주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드시 이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좋은 뜻을 향하여 펼쳐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나중에 욥이 그 단계까지는 가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욥이 13장 정도 되면 욥도 지금 그 과정을 지금 해가는 거예요. 1장부터 보면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분명 대단한 사람은 맞지만 욥도 사람인데 뭐 완벽하겠습니까? 지금 그 안에도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쓴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상시에 이렇게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야, 나 그래도 참 믿음 생활 잘한다, 야, 나 정도면 참 신앙 좋은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삶의 어떤 돌뿌리에, 고난의 돌뿌리에 딱 걸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 욱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향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서 스스로 생각할 게, 내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욥이 지금 딱 그런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다가 이 고난의 돌뿌리에 딱 걸려 넘어지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욱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욥기 가운데서 그게 치료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자, 13장 2절 봅시다. 억울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이런 거죠. 자네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자네들 못지않게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친구들이 얼마나 욥에게 너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 너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벌을 당하는 거지,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자,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고 다 정말 쓸데없는 의원이다, 의사다. 5절. 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4절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욥이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향한 평가가 뭐예요? 야, 너희는 다 의인인 척하고 나를 지금 위로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땐 너희 다 거짓말쟁이고 친구의 재앙을 받는데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긴커녕 욥, 너의 7명의 아들 3딸이 죽은 거 다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 옆에 가서 뭔가 막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분한테 어떠한 막 얘기를 해줘야 되지? 때로는요, 막 그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게 최고의 위로일 수가 있는 거죠. 나 딴에는 위로한답시고 뱉은 그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더 어려운 말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욥이 말해요. 야, 너희는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의사들이다, 아무런 위로도 안 된다 말하는 거죠. 자, 우리 8절로 좀 넘어가 봅시다. 8절과 9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에게 권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 우리가 욥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욥에게 전해줘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상은 그들이 욥의 고통을 지금 정죄함으로써 하나님께 책망받을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 친구들에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친구들을 질책하죠. 나중에 사실 실제로 욥기 후반부에 가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새 친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이로 미루어 보아서 여기서 욥이 친구들에게 내린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혜 있는 척하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새 친구들이야말로 미련한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잠언을 보면 숨은 면책보다 사실은 사랑의 이 말로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볼 때는 아 그래 그래도 그냥 말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 그래도 그냥 얘기해 주자고 딱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갑자기 팍 이렇게 깨질 때가 있잖아요. 나 딴에서는 아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한 거야라고 이렇게 딱 생각해서 얘기해 줬는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못해 가지고 이게 딱 깨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들도 뭐 나쁜 마음 갖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욥에게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전제가 잘못된 거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전제가 잘못되다 보니까 아무리 그 마음이야 뭐 욥을 위한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에게 날카로운 칼이 된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욥기가 이 책이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이요. 사실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죄인이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고 지난주 우리 토요일날 봤습니다만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희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을 그냥 너무 도식화해버린 거죠. 단순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카르마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냥 세상을 다 해석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지금 교통사고가 났어? 저 사람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아파? 그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하는 거야. 이 렌즈 하나만 가지고서 모든 사람의 삶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욥의 말대로 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부조리가 있는 세상입니다. 불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때로는 편법을 쓰고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픈 사연으로 눈물로 때로는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고통받고 있는 의인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음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 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그들이 욥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욥은 12절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죠.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여기 재라는 것은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정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토성이라는 것은요 흙으로 쌓은 성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애들 막 미시간 레이크 이런 데 올라가 놀러 가서 이렇게 모래로 성 쌓으면 좀 있으면 확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런 이 가치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막 강력하게 논리를 주장하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허술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토성과 같다라는 거죠. 13절 아주 강한 어조로 이 욥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해. 저는 이거 한글 성경이 너무 이거 좀 부드럽게 번역한 것 같아요. 개역 개정을 제가 사실 쉬운 성경은 조금 더 와닿게 지금 번역했는데 한번 13절 다시 보세요. 좀 강력한 말이에요. 사실 제발 자네들 입을 좀 다물고 이것도 제가 지금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거 내가 당할 거 아니야. None of your business. 막 영어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막 화가 난 거예요. 새 친구들을 향한 여러분 욥의 분노가 막 느껴지십니까? 아니, 지금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었죠. 열 자녀를 잃은 사람이에요. 자녀 하나만 죽어도 막 펑펑 울면서 막 몇 년간 그 아픔을 소화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사람인데 찾아와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야기하는 게 너 죄 때문이야 막 정죄하고 너 빨리 죄를 회개해야 비난하니까 욥이라도 막 너무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자, 15절로 넘어갑시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노라. 15절 한글 성경만 보면 이게 좀 말씀을 좀 오해하기가 좀 쉽습니다만 영어로 이거 성경을 보면 Even if he killed m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해 보면 15절 다시 보세요.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그가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보게 되죠.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게 친구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이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는 것만이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네. 나는 그렇게 믿네. 악인은 그분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말좀좀 들어주게나. 제발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게나.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은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밖에는 없다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욥기 23장에는 자신이 어떠한 막 특별한 죄를 져서 이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친구들이 자기를 너 죄를 져서 그래라고 정죄하는 비난에 대한 욥의 억울함이 아주 극치에 지금 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동시에서도 욥은 이제 이 억울함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욥은 바라고 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이 재앙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결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이 욥기 후반부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요. 그래 욥, 너 이제 말하고 싶은 거다 얘기해 봐. 근데 그때는 욥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40장까지 쭉갈때 욥이요, 하나님 나타나세요. 내 앞에 오셔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거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어려운 일 당해야 돼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어요라고 막 말하려고 하나님 나타나세요 막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욥아 이제 말해 봐 하니까 욥이 한마디도 못해요. 왜요? 자기가 정말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억울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한 사람의 신앙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요. 세 글자로 넋두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순간 두 글자 뭐가 된다고요? 네,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욥이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때로 욥도요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나 그만 놔주세요. 하나님 그냥 나 이대로 그냥 죽여주세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처했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욥기는 욥의 기도로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분명히 욥과 같이 인생의 고통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통한 마음, 억울한 사연들, 또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불평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이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이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타래처럼 꼬여버리고 엉커버린 더 이상 풀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인생 같지만 능히 그것을 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억울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것을 나아가서 아뢰었을 때 그것이 기도가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욥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재산만, 자녀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새 친구들도 그에게 등을 돌리고 마치 그의 등에 비수를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그를 책망하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모두가 다 그가 악한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욥은 너무나도 억울했고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의 그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재보겠습니까? 그가 가졌던 그 가슴의 답답함을 그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욥을 만나주셨고 그의 인생을 결국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떠한 사연과 상황과 문제와 고통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이미 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받아주실 준비가 되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사연들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정말 엉켜버린 그 인생의 실타래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다시 일으키시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회복과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을 주관하신 이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니 새벽에 돕겠다 말씀하셨던 주님, 그 약속 붙들고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 이 새벽,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